바야시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이 이름들은 모두 외래종 생물들입니다. 외래종이지만 이젠 흔히 볼 수 있게 된 동물들이죠. 그러나 고향 땅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이들은 이곳에 와서 이른바 유해동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유해동물로 결정하는 과정은 자연의 선택이나 배치와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불러들였고 우리의 의도와 달리 해로운 동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식용을 위해, 미용을 위해, 그 밖에 온갖 이유는 있지만요. 정작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이곳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퇴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이름 대신에 괴물쥐로 전락해버린 뉴트리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교롭게도 소로가 월든 숲에서 자주 만난 우드척과 많이 닮아있더군요. 소로가 만약에 뉴트리아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끌려와 괴물로 전락한 자연의 형제를 본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지도요.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과 함께하는 5월 19일 월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이승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지난 주말 E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죠. 극한 직업에서 유해동물 포획단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는데 보신 분들 많으시죠? 뉴트리아, 베스 등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생물들을 포획하는 대가로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는 뉴트리아로 인해서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뉴트리아 포획자로 직업을 바꾸다시피 한 농부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근시안적으로 두려운 동물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로 인해 자연과 공생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죄 없는 동물들을 포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이 참으로 씁쓸하게 비춰졌습니다. 일찍이 월든에서 소로는 콩밭 농사를 망쳐놓는 우드척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도 포획하거나 죽이는 대신에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렸었죠. 그는 벌써 두세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내다보고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그 대안을 현실화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든을 다시 읽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모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은 더 넓게 트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금주의 월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월든의 완독을 위한 선물 감상 주간 동안 드리고 있죠.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David Gilmour의 Breathe in the Air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19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감상할 이야기는 하우스 워밍, 집의 불떼기입니다. 소로는 그의 일기에서 10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경험이 지혜로 농익어 일시적인 기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뿌리부터 가지와 잎까지 모든 것이 성숙미를 갖는 삶의 시기에 해당하는 달. 그런 성숙의 달인 10월에 소로는 월든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그는 야생 포도를 따러 다녔습니다.
October, I went a-graping to the river meadows and loaded myself with clusters more precious for their beauty and fragrance than for food. There too I admired, though I did not gather, the cranberries, small waxen gems, pendants of the meadow grass, pearly and red, which the farmer plucks with an ugly rake, leaving the smooth meadow in a snarl. Heedlessly measuring them by the bushel and the dollar only, and sells the spoils of the meads to Boston and New York, destined to be jammed, to satisfy the tastes of lovers of nature there. So butchers rake the tongues of bison out of the prairie grass, regardless of the torn and drooping plant. The barberry's brilliant fruit was likewise food for my eyes merely. But I collected a small store of wild apples for coddling, which the proprietor and travelers had overlooked. When chestnuts were ripe, I laid up half a bushel for winter. It was very exciting at that season to roam the then boundless chestnut woods of Lincoln. They now sleep their long sleep under the railroad, with a bag on my shoulder and a stick to open burrs with in my hand, for I did not always wait for the frost, amid the rustling of leaves and the loud reproofs of the red squirrels and the jays, whose half-consumed nuts I sometimes stole, for the burrs which they had selected were sure to contain sound ones.
10월이 되자 나는 강변의 풀밭으로 포도를 따러 갔다. 그러고는 먹거리로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에 더 소중한 포도송이를 잔뜩 따왔다. 그곳에는 넌출 월귤도 있었지만 따지는 않고 그저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 넌출 월귤의 열매는 광택이 나는 작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간 진주 같은 모습으로 왕포 앞풀에 주렁주렁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다. 농부는 이것들을 무지막지하게 생긴 갈퀴로 마구 훑어모으는데 그 와중에 아름다운 풀밭은 엉망이 되고 만다. 농부는 별 생각 없이 이 풀밭의 수확물을 그저 몇 부쉘이나 몇 달러 어치로 계산해서는 보스턴이나 뉴욕에 내다 판다. 그곳에서 이 열매들은 잼으로 만들어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울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도살업자들은 대초원의 풀밭에서 들소의 혀를 긁어모으는데 그 와중에 꺾여 시들어가는 나무와 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매발톱나무의 아름다운 열매 역시 나에게는 눈요기만을 위한 먹거리였다. 그러나 땅임자나 길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야생 사과들은 뭉근한 물에 데쳐먹기 위해 얼마가량을 챙겨두었다. 밤이 되자 나는 겨울에 먹기 위하여 반부쉘 정도를 저장해 놓았다. 가을철에 링컨 마을 근처의 끝없이 넓은 밤나무 숲을 돌아다니는 것은 진정 유쾌한 일이었다. 그 나무들은 지금 철로의 침묵으로서 기나긴 잠을 자고 있다. 서리가 내릴 무렵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나는 어깨에 부대를 메고 밤송이를 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붉은 다람쥐들과 어치들이 큰 소리로 꾸지람하는 것을 들으면서 밤나무 사이를 돌아다녔다. 때때로 나는 다람쥐나 어치가 반쯤 먹다 남긴 밤송이를 훔치기도 했다. 그놈들이 고른 밤송이 안에는 성한 알밤들이 꼭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직접 나무 위에 올라가 흔들기도 했다. 내 집 뒤에도 밤나무가 있는데 그중 한 그루는 집을 뒤덮을 정도로 컸다. 꽃피는 계절이 되면 이 나무는 사방에 향기를 뿌리는 꽃다발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다람쥐와 어치에게 열매를 내주었고 좀 더 멀리 있는 밤나무 숲을 찾아 즐겁게 돌아다녔다. 밤은 빵의 훌륭한 대용품이었다.
Digging one day for fishworms, I discovered the groundnut, Apios tuberosa, on its string, the potato of the Aborigines, a sort of fabulous fruit, which I had begun to doubt if I had ever dug and eaten in childhood, as I had told, and had not dreamed it. I had often since seen its crimpled red velvety blossom, supported by the stems of other plants, without knowing it to be the same. Cultivation has well nigh exterminated it. It has a sweetish taste, much like that of a frost-bitten potato, and I found it better boiled than roasted. This tuber seemed like a faint promise of nature to rear her own children and feed them simply here at some future period. In these days of fatted cattle and waving grain fields, this humble root, which was once the totem of an Indian tribe, is quite forgotten, or known only by its flowering vine. But let wild nature reign here once more, and the tender and luxurious English grains will probably disappear before a myriad of foes, and without the care of man, the crow may carry back even the last seed of corn to the great cornfield of the Indians' god in the southwest, whence he is said to have brought it. But the now almost exterminated groundnut will perhaps revive and flourish in spite of frosts and wildness, prove itself indigenous, and resume its ancient importance and dignity as a diet of the hunter tribe.
어느 날 나는 미끼로 쓸 지렁이를 파다가 넝쿨에 달린 감자콩을 발견했다. 이것은 원주민의 감자라고 하는 일종의 전설적인 열매였다. 어렸을 때 캐어 먹은 적이 있었지만 과연 그런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거의 잊고 있던 참이었다. 난 전에도 간혹 주름 잡힌 벨벳 모양의 빨간 꽃들이 다른 식물 줄기에 떠받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감자콩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면서 감자콩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설이 맞은 감자와 비슷한 단맛이 나고 내 경험으로는 굽는 것보다 삶아먹는 것이 더 맛있었다. 이 감자콩의 덩이 줄기는 자연의 여신이 미래의 언젠가에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검소하게 먹여서 키우겠다는 희미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오는 날처럼 살찐 소와 물결치는 곡물의 밭이 흔한 시대에는 한때 인디언 부족의 자연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소박한 식물은 완전히 잊혔거나 또는 피어난 넝쿨로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야성의 자연이 다시 이 땅을 지배하는 날이 오면 연하고 사치스러운 영국의 곡물들은 무수한 적들 앞에서 맥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옥수수 역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되면 까마귀는 마지막 한톨마저 인디언의 신이 다스리는 남서부 광활한 옥수수 밭으로 도로 가져갈 것이다. 옥수수는 원래 까마귀가 그곳에서 가져왔다고들 하니 말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거의 멸종된 감자콩이 서리와 거친 환경에도 다시 살아나서 번창할 것이고 자신이야말로 이 땅의 토박이임을 입증할 것이다. 수련민족의 주식으로서 과거의 중요성과 품위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존 바에즈의 The River in the Pines 였습니다. 소로는 인류와 문명이 망가뜨린 자연이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를 꿈꿉니다. 그리고 월든 숲속에 산 자신은 그런 자연의 순리를 충실히 따르며 공생하는 방법 속에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는 오두막에 굴뚝을 쌓고 석공 기술을 배웁니다. 전에 쓰고 남은 헌 벽돌들을 가져다가 오두막 안에 벽난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는 호숫가에서 가져온 돌로 메우고 그 틈새를 역시 호숫가에서 가져온 흰 모래로 회반죽을 만들어 메웁니다.
The chimney is to some extent an independent structure, standing on the ground and rising through the house to the heavens. Even after the house is burned, it still stands sometimes. And its importance and independence are apparent. This was toward the end of summer. It was now November. The north wind had already begun to cool the pond, though it took many weeks of steady blowing to accomplish it. It is so deep. When I began to have a fire at evening, before I plastered my house, the chimney carried smoke particularly well because of the numerous chinks between the boards. Yet I passed some cheerful evenings in that cool and airy apartment, surrounded by the rough brown boards full of knots and rafters with the bark on high overhead. My house never pleased my eye so much after it was plastered, though I was obliged to confess that it was more comfortable. Should not every apartment in which man dwells be lofty enough to create some obscurity overhead where flickering shadows may play at evening about the rafters? These forms are more agreeable to the fancy and imagination than fresco paintings or other the most expensive furniture. I now first began to inhabit my house, I may say, when I began to use it for warmth as well as shelter. I had got a couple of old fire dogs to keep the wood from the hearth, and it did me good to see the soot form on the back of the chimney, which I had built. And I poked the fire with more right and more satisfaction than usual.
벽난로 작업이 점점 진척되어 한 단계 한 단계 네모 반듯하고 튼튼하게 쌓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일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만큼 오래 견딜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굴뚝은 지면에 기초를 두고 집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구조물이다. 집이 타버려도 굴뚝은 여전히 남아 서 있기도 하니 굴뚝의 중요성과 독립성은 명백한 것이다. 자, 이상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의 이야기이며 이제 11월이 되었다. 북풍은 이미 호수에 냉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수를 완전히 차갑게 하려면 적어도 몇 주일간은 쉬지 않고 불어야 할 것이다. 월든 호수는 그렇게 깊다. 저녁에 불을 처음으로 지필 무렵 굴뚝은 연기를 아주 잘 뽑아냈다. 왜냐하면 집에 회벽칠을 하기 전이라서 판자와 판자 사이에 무수한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서 여러 날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옹이가 많이 박힌 거친 판자들로 된 벽이 나를 둘러싸고 껍질이 덜 벗겨진 대들보가 머리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집에서 말이다. 회벽칠을 하고 나니 집은 훨씬 포근해지긴 했지만 그 전만큼 흔쾌한 느낌은 없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집은 모름지기 천장이 높직해서 어두컴컴한 곳이 형성되어 저녁이 되면 흔들리는 불빛의 그림자들이 대들보 주위에 춤을 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형상이 벽화라든지 다른 값비싼 가구보다는 공상이나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이곳이 숙소로서뿐만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니 이제야 비로소 내 집에 들어와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땔나무를 벽난로 바닥에서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한 쌍의 낡은 장작 받침쇠를 구입해 놓았다. 내가 쌓아놓은 굴뚝 뒤쪽에 그을음이 생긴 것을 보니 왠지 느긋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마음 놓고 불을 수석거릴 수 있는 권리라도 획득한 기분이었다.
My dwelling was small, and I could hardly entertain an echo in it, but it seemed larger for being a single apartment and remote from neighbors. All the attractions of a house were concentrated in one room. It was kitchen, chamber, parlor, and keeping room. And whatever satisfaction parent or child, master or servant, derive from living in a house, I enjoyed it all. Cato says, the master of a family, patrem familias, must have in his rustic villa, celam oleariam, vinariam dolia multa, ut lubiet caritatem expectare, et rei et virtuti, et gloriae erit. That is, an oil and wine cellar, many casks, so that it may be pleasant to expect hard times. It will be for his advantage and virtue and glory. I had in my cellar a firkin of potatoes, about 2 quarts of peas with the weevil in them, and on my shelf a little rice, a jug of molasses, and of rye and Indian meal a peck each. I sometimes dream of a larger and more populous house, standing in a golden age of enduring materials and without gingerbread work, which shall still consist of only one room, a vast, rude, substantial, primitive hall, without ceiling or plastering, with bare rafters and purlins supporting a sort of lower heaven over one's head, useful to keep off rain and snow, where the king and queen posts stand but to receive your homage. When you have done reverence to the prostrate Saturn of an older dynasty, on stepping over the sill.
내 집은 작아서 그 안에서 메아리 소리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방 한 칸에 이웃과도 멀리 떨어진 집이라서 그런지 한결 더 커 보였다. 주택의 모든 편의시설들이 방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부엌이자 침실이었고 거실이자 안방이었다. 어른이나 아이, 주인이나 하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온갖 만족감을 나는 실컷 즐기고 있었다. 로마의 원로 칸토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시골집에 유류와 술이 저장된 지하실과 식료품이 담긴 많은 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가 와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그것들은 그의 이익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 지하 저장실은 감자가 든 작은 통 하나와 바구미가 섞인 완두콩 두 대가 있다. 선반엔 약간의 쌀과 한 병의 당밀, 그리고 각각 한 말 정도 되는 호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도 있다. 나는 때때로 더 크고 사람도 많이 사는 태평성대의 어떤 집 한 채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 집은 탄탄한 재료로 지어졌으며 거칠에만 번드르르한 장식은 전혀 없다. 전체가 방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넓고 소박하며 견고하고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방이다. 천장도 없고 회벽칠도 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들보와 석가래가 사람의 머리 위에 작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서 비와 눈을 막아주고 있다. 방문객이 문지방을 넘어 옛 왕조의 농업 시내의 와상에 경의를 표하고 나면 왕대공과 쌍대공의 기둥들이 인사를 받으려고 서 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시베어의 I'll Build You a Fire였습니다. 이 장의 제목인 Housewarming, 이것은 지금은 집들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죠. 그러나 소로는 겨울철 오두막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따뜻한 겨울에 오두막에 들르는 손님들을 기꺼이 맞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들이의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소로의 훈훈한 오두막을 찾은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House which you have got into when you have opened the outside door, and the ceremony is over, where the weary traveler may wash and eat and converse and sleep without further journey. Such a shelter as you would be glad to reach in a tempestuous night, containing all the essentials of a house and nothing for housekeeping. Where you can see all the treasures of the house at one view, and everything hangs upon its peg that a man should use. At once kitchen, pantry, parlor, chamber, storehouse, and garret, where you can see so necessary a thing as a barrel or a ladder, so convenient a thing as a cupboard, and hear the pot boil, and pay your respects to the fire that cooks your dinner, and the oven that bakes your bread, and the necessary furniture and utensils are the chief ornaments. Where the washing is not put out, nor the fire, nor the mistress, and perhaps you are sometimes requested to move from off the trapdoor, when the cook would descend into the cellar, and so learn whether the ground is solid or hollow beneath you, without stamping. A house whose inside is as open and manifest as a bird's nest, and you cannot go in at the front door and out at the back without seeing some of its inhabitants, where to be a guest is to be presented with the freedom of the house, and not to be carefully excluded from 7/8 of it, shut up in a particular cellar, and told to make yourself at home there, in solitary confinement. Nowadays, the host does not admit you to his hearth, but has got the mason to build one for yourself somewhere in his alley. And hospitality is the art of keeping you at the greatest distance. There is as much secrecy about the cooking as if he had a design to poison you.
현관문을 열면 벌써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 더 이상의 예의는 필요치 않다. 지친 나그네는 발걸음을 더 옮길 필요가 없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 수가 있다. 비바람이 부는 밤에 묵고가기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집이며 집으로서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되 정리하느라고 힘이 드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 집안의 보물은 모두 한눈에 둘러볼 수 있고 사람이 사용할 모든 도구는 하나하나 못에 다 걸려있다. 부엌, 식료품실, 사랑방, 안방, 창고, 다락방 이 모두가 하나로 겸해져 있다. 큰 통이나 사다리 같은 필요한 물건이나 붙박이장 같은 편리한 것들도 갖추어져 있다. 냄비 끓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저녁 식사를 짓는 불이나 빵을 굽는 오븐에 다가가서 직접 경의를 표할 수도 있다. 필요한 가구들과 살림 도구들이 집안의 주요 장식품 역할을 하고 있다. 빨래거리도 불도 안주인도 모두 내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갈 일이 있는 요리사한테서 뚜껑문에서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바닥을 쿵쿵 구르지 않고도 그것이 굳은 땅인지 아니면 밑에 지하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집의 내부가 새둥지처럼 탁 트여 있어서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바로 나가더라도 집안에 사는 사람들 중 몇 사람 정도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집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를 부여받는 것이며 어느 한 방에 갇힌 채 주의 깊게 격리되어서 고독한 유폐 속에 부디 편히 쉬시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와서는 주인이 손님을 자신의 벽난로가로 초대하지 않는다. 집안 한 구석 어딘가에 있는 손님방에 석공을 시켜 벽난로 하나를 설치해 놓을 뿐이다. 손님 접대의 예우는 손님을 최대한 멀리 떼어놓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주인이 손님을 독살하려고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리는 비밀스럽게 준비된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에스가이어의 Summer Guest였습니다. 그 집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를 부여받는 것이라는 소로의 말을 들으니까 문득 요새 어떤 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응접실을 다른 공간과 완전히 분리해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손님이 와도 응접실 말고는 그 집의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데요. 공생부터 접대까지 현대인의 많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소로 눈에는 실기억으로 비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김은정님께서 아까 그 감자콩에 관한 대목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을 써주셨네요.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군요. 그 작물 하나를 보면서도 그 숲속에 자연 이치를 꿰뚫어 보는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지은님께서요 10월에 월든을 가득 메운 열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감자콩 하나에서도 작가의 멋진 철학을 엿볼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또 비슷한 코멘트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 작물이 내가 진정한 토박이다 라고 주장할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좀 의미심장하기도 했어요. 네. 문준호님께서 월든을 들여다보면 듣다보면 죄송합니다. 제 앞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닥타닥 타는 듯한 고즈넉한 느낌에 마음이 어찌나 편안해지는지요. 하루 종일 작업하느라 온몸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제 시간입니다. 소로가 기뻐하겠네요.
네. 주기현님께서요.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인데 요새 들어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월든을 듣고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자 하였더니 릴렉세이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듣다 보면 아니 도대체 감자콩 하나에서 이런 생각을?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월든 숲에 있고 또 자연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좋기도 하지만요. 아까 네. 오프닝에서 그랬죠. 10월에 대한 그의 묘사가 그러니까 사소한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네. 성숙한 단계가 나에게는 언제 올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서
네.
좀 무거워지는 마음도 있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샘터에서 장영희 교수의 영미시 에세이 다시 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수현재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미스 프랑스 5월 28일 수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도 소로의 집에 불때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임스 블레이크의 레트로그레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